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안에 그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름 부음 안에 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는 타입이라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질병으로 몹시 힘들어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에게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정말 잠도 잘 오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해석이 빗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일들인데 감사해야 될 일들인데 그 시점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힘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영적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진품에는 반드시 보증서가 있습니다. 원작자의 서명과 보증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질과 형태가 똑같이 보여도 원작자의 보증이 없는 것은 가짜이죠. 우리 집에 이거 많은데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짜가 얼마나 멋져 보여도 보증서도 없으며 이것은 보증할 만한 또 가지고 있을 만한 사실은 그 존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사역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보정한다. 하나님이 사역을 특별히 보정한다. 내가 특별히 특별히 구별하였다. 그 증표로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세웠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심판을 멸하기도 하고 위로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으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강한 어떤 영적 실체, 대적의 손에 눌려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름 부음의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마귀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다른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는 이 기름 부음의 사역과 기름 부음 있는 이 사역자를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단지 사건 자체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왜 이런 대적의 방해가 예전보다 거세지며 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때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이죠.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어떤 위협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방해 사건들을 단지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증가하고 확장될수록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확장하고 지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박해를 받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렸고 다윗이 간신히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다윗이 정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를 속이고 다윗을 도망가게 한 딸을 오늘 17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내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영웅 중에 영웅이며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수금을 타서 그 악한 영을 물려주었던 영적 보호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사위였던 이런 직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그럼에도 사울은 수차례 창으로 다윗을 찔러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을 보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울의 충신이며 사울의 영혼을 보호했던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나 사건 자체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이 충만한 다윗을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울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구별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이 변방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외적인 조건도 아주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그에게는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아니하고 양을 치는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우려고 그 이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세는 아들 중에 쓸만한 아들 일곱을 다 불렀지만 그 마지막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집에서 막내는 어떻습니까? 뭐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아들이 많으니까 이 쓸데없는 것들 그냥 이렇게 제외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둥이는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막둥이를 씻고 닦이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혀 놓는 게 부모님의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지고 소외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 즉시 그는 여전히 외적으로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지극히 작은 무기도 없으며 배운 것도 없으며 전술을 배우지도 않았던 다윗이 아주 강력한 대적, 머리가 엄청 크고 키도 큰 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기름 부음의 진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을 가지고 있고 명목상으로는 군대였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는 아주 초라한 그냥 껍데기일 뿐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은 이런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전술도 없으며 나이도 어리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노래하죠. 다윗을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수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위대하고서 전투도 잘하며 충신인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아주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옆에 있는 것은 사울에게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자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마귀의 진지를 허무는 강력한 권세임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그 사역이 확장될수록 누가 더 많이 알까요?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더 집요하게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4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은 세상에 속해 있는 군왕들, 세상의 왕을 왕으로 삼는 이런 자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의 권위와 보호를 오히려 속박으로 왜곡하고 그 기름 부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신의 진가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지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집요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역은 굳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위협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진지를 허무는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에만 총력을 기울여서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의 방해를 만날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해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대적을 진지를 허무는 영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대적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9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지만 오늘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대적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왜 위축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부음이 있는데 대적이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함으로 뒤로 물러서게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약화시켜서 그 자리에 멈춰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대적의 위협 앞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일수록 예전보다 더 강하게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정복할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 안으로 피하는 다윗입니다. 전쟁에게도 전략이 필요하죠. 기름 부음 사역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그냥 이게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는 물총 싸움이라고 하면 전략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물에 맞든지 옷이 좀 젖든지 아무 실제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모든 공격들은 아주 위협적이며 실제적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대적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의 기름 부음이 약화되고 또 우리의 기름 부음을 빼앗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은 어렵고 위급하고 또 촉박하지만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두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며 두 번째로는 어디에 거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 키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목자인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의 순간에 도피하여 영적 아버지였던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 다윗은 자기 영적 아버지였던 하나님 특별히 세우셨던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영적 아버지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들을 다 전했습니다. 사울이 거했던 이 수도 기브아에서 오늘 라마까지는 10km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다윗 사무엘에게 갔던 이유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피하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 안에 있는 기름붐이 충만한 사무엘에게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영적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그 나쁜 것들, 자기에게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름부음 받은 이 기름부음이 있는 사무엘은 자기와 똑같이 기름부음 안에서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핍박받는 사람의 그 핍박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만났다면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은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또 쫓겨나고,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 하나님을 믿는데 너 왜 이렇게 됐냐? 너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왜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이 됐겠냐?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누구도 우리의 그 형편과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에게 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세상 사람 하는 말이 다 맞다.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참 힘들지.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낙심하지 마! 막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정문도 아니라 창문을 통하여 남들이 볼 때는 참 비천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에게로 가서 자기가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말할 때 사무엘은 다 들어줍니다. 다 이해를 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름부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의 이런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계집종이여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도 안 한 이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곧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마리아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할 바 남편 요셉이나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까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 있었던 성령이 충만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온 것을 보고 막 춤을 막 추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목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목자가 있습니까? 이 기름부음의 사역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갖추는 것보다 그 목자와의 영적인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죠. 어떤 방식으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특별히 예비한 영적 목자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끊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에게는 은사가 있으며 나에게는 비전이 있으며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며 이것을 붙잡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그 영적인 목자를 향하여서는 오해하죠. 곡해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그 목자를 향하여 불신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피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원수의 공격이 심해질 것인데 그때 영적 목자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 기름부음이 점점 더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잉태하여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름부음의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이는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의 목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잘 준비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재의 장소 라마 나욧에 그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욧은 독립적인 마을이 아니라 라마에 속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영적 기름부음이 있었던 전략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잠시 만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늘 같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마 나욧에서 사무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영적 권세 아래 머물며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20절에는 라마 나욧이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선지자 무리들이 그곳에서 막 예언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다. 라마 나욧은 선지자들의 무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고 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부음도 받았고 골리앗도 물리칠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장차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통치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준비는 왕이 되기 위한 지혜나 지식이나 또 전쟁을 위한 전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시 후에 있을 이제는 이 사건 후에 그가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광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광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대적이 있으며 쫓겨다니며 채워지지 아니하며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이 기름부음마저도 다 약화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인 목자인 사무엘에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충만한 라마 나욧에 머물면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었다. 어떤 공동체는 누가 탑 리더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더에 의하여 그 영적인 지형과 또 영적인 성격이 결정됩니다. 사무엘의 영적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속했던 이 선지학교 라마 나욧도 바로 사무엘이라는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는 이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오늘 모든 부분이 그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부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영적 리더는 아무 것이나 양육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부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친밀하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부터 그 기름부음이 확장되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차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그 시대에 이상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훈련받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약화시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름부음이 약화되고 또 두렵게 만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름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되는지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영이요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광야에서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부음 사역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라마 나욧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또 영적인 활동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는 외적 현상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근원이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사람의 음성과는 다른, 우리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 말씀이 혼이요 율법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가물가물하고 이 언제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훈련시키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게 사람이 부르는 소리인지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찾아오시죠.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10년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너를 다시 부르면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광야에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으며 머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위기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적들이 다 보이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거나 그들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핀 것들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다윗에게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이 음성, 하나님의 친밀한 이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이 기름 부음을 약화시키고 그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음 안에 머무는 자의 영적 승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영적 목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름 부음은 대적을 항복시키는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영적 대적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대적을 향하여서 응답을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로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욧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군사를 끌고 쳐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요새화된 그런 성도 아니고 무장한 병사들이 밤새 지키는 군사시설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대적에게는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의 장소가 바로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들어가 있는 라마 라욧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9절에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며 당시 정치적인 주류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주류 세력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사울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 들어간 것을 이 어떤 사람이 밀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도관에 든 쥐로구나. 찾아가서 포위하고 잡아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한막 수천 킬로미터를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잡지? 막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숨어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때 안전하고 세상이 볼 때 보호막이 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위험한,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잡힐 것 같은 이런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병력도 없으며 아무런 군대도 없는 라마나욧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충만하다. 이것이 하나가 이 세상의 진지와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 위에 함께한다. 이곳은 거룩한 나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전령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장소에 그 임재를 장소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눈앞에 딱 이렇게 보니까 아주 늙은 사무엘과 또 다윗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흐름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전령들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적군의 편이죠. 그런데 예언을 한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싸움을 시키려고 저기 가서 좀 싸우고 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편이 돼가지고 막 적군이 부르는 노래에 막 춤추면서 우리 편을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장소를 멸시하며 들어왔지만 그 흐름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부음과 그 임재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들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돌 같은 돌부처 같은 사람, 반응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완고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먼저 보냈던 애는 좀 허름하고 이 전투력이 없는 놈 같다 해서 이제는 좀 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마음이 완고한, 그 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그런 완고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딱 보냈더니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못 참겠다. 한 번 더 보내자. 삼세판. 해서 한 명을 더 보내는데 이 사람은 아마 완고하기로 극강 중에 극강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딱 뽑아서 택해서 딱 보냈는데 야, 이 사람이 똑같이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아니고. 마귀가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기름 부음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대적의 눈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라마 나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망자로 왔던 이 다윗과 늙은 사무엘과 같이 아주 허술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잡아먹기 딱 좋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그 대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권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대적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임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서죠.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사울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던 바로의 왕과함하고 참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 번이나 기회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건지, 너희가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나에게 대적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하여서 기름 부음이 떠난 자기 자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뻔히 이 길을 여시고 바닷물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하여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떤 데는 비판의 말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들로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전령들을 죽이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왜 이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이 세상의 이 통치권과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사무엘과 다윗을 불러서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고 또 이 사람들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이나 또 그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와 같이 비록 악한 자에게라도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떠나버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살려주고 정말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고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갖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은 어떤 때 나타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대적이 초라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사울이 오랫동안 자기를 대적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속에 있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인과응보다.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이렇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향하여 진정한 이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분명히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랑의 생전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던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사울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표현하는 걸 보면 사울에 대하여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얼마나 칭송합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 많은 여자들은 사실은 다윗 편이 아닙니까? 다윗이 이 성전하고 돌아왔을 때 성전가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많은 여자들은 사실은 그 다윗의 팬덤이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슬퍼하라. 사울이 붉은 옷으로 너에게 입히지 않았느냐?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이런 말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사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치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소문내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기름 부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합평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악한 대가,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참 이 문제 많은 대적자인 사울에게까지도 그가 이렇게 그곳에 들어갔더니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이 두 명의 전령보다 더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이나 보내도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 강력한 불을 내려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옷을 벗어서 하루 종일 예언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람들이 다 알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영혼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만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성품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원수의 대적이 또 원수의 방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목자에게로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름 부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입을 크게 열어서 다시 믿음으로 취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